오늘 일주일 시작된 뒤 넷째 날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간 첫째 날부터 저희를 잘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주중에 저희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과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심으로 저희가 산 희생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 연락하시며 무엇보다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사역을 수행할 수 없음을 아시오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고 또 주님의 약속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영광 얻으시기를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7절서부터죠. 97절서부터 104절까지 히브리어의 단어 맴이라고 하는 그 철자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게 14번째죠. 벌써 아마 13번째인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귀중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97편, 119편 97절서부터 104절까지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껏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고난에 관한 말씀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고난보다는 환희에 찬 승리의 노래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자신과 본인 이 시를 쓰신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고 어떠한 유익을 얻고 어떠한 축복을 얻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절 한절에 보면 97절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네요. 나머지 98절서부터 104절까지는 이 고백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인지를 체험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조금 추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면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죠? 바둑을 사랑하면 바둑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죠? 운동을 사랑하면 운동에 시간을 투자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면 그 연인에게 또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도 없이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인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처럼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라는 고백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113절로 가시면 여러 번에 걸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고백하는 걸 보면 허튼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허탄한 생각들을 미워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113절에 나와있죠. 넘기셔서 12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163절 내가 거짓말은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은 진리죠. 그뿐만 아니라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 여러분이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막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넘어지거나 화가 나거나 쓴뿌리가 생기거나 상처를 입거나 그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봤었죠. 출애굽기에서 살펴봤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설해 주실 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인데 실제적으로는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 기쁘고 뜨겁다. 뭐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슬퍼진다. 그럼 그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던 시절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겠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말씀을 제대로 한번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터인데 어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큰 평안이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와 명철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말씀으로 인한 축복들을 향유하거나 누리거나 하지 못할까?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감정적으로 그랬었던 한 순간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점심때 또 묵상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겠고 또 이 큐티용 책자를 또 전철을 타고 가면서 읽는 사람도 있겠고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루에 한 페이지씩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겠고 나름대로 하는지 모르지만 이 시편 기자처럼 하루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자세가 과연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냐? 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라고 하는 고백은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그 다음은 진실되게 고백을 잘 못해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그렇습니까? 종일토록 눈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정말 자기가 지혜롭게 시간을 내서 걸을 때도 묵상하고 그렇죠. 또 하여간 틈틈마다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생각을, 우리의 언어를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도록 할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묵상하고 자기의 것이 되게 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두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98절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준다라고 첫 번째 유익이 있고요. 두 번째는 99절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명철 understanding, 우리말로 뭐 풀어서 쓰면 깨달음이겠죠. 판단, 깨달음. 자, 그뿐만 아니라 100절에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이 깨닫나이다 하고 명철은 영어로는 단어가 같아요.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인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따로 해서 명철하고 깨닫는 게 다른 것 같지만 영어로는 understanding, understand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98절서부터 100절까지에는 하나님을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종일토록 묵상하고 간직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준다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이 있게. 스승보다 지식은 더 많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스승이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지식은 스승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식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100절에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지혜를 근거로 해서 그 위에다가 그렇죠. 그거를 배운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도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함으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오래된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명철을 지니고 있고 잘 깨닫는 수가 있습니다. 판단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지혜, 또 하나는 뭐냐? 그 다음에 명철. 그런데 지혜와 명철은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항상 붙어 다녀요. 이 세 가지는 따로 띄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장으로 가시면 잠언 2장 1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자, 시편에 나와 있는 지혜와 명철이 한 세트로 또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두 개가 한 세트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항상 세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아버지 계시고 아들 어머니 계시고 자녀 있고 등등. 자, 원래는 세 세트였는데 시편에서는 오늘 한 가지는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초점을 지혜와 명철에다 맞췄어요. 지혜와 명철에다. 그러나 그 지혜와 명철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3절에 잠언 2장 3절에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이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understand라 그랬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6절에 보면 한 세트가 다 들어가 있죠.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 숭배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인터넷을 많이 뒤져서 뭐 옛날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뒤져가지고 자료들을 뽑아가지고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많은 지식들을 이렇게 섭렵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박사학위도 받고 뭐 장관도 되고 다 이렇게. 근데 왜? 똑똑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교수들이라든가 또 그러한 대단한 그 이 지식의 소유자들이 실제적으로 행정부에 들어가서 뭐 장관을 한다든가 어떤 직책을 수행할 때 보면 그리 큰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 명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명철은 없어요.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많은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것이 명철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지식과 명철을 언제 어떻게 적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혜예요. 지식으로 치자면 노인들이 훨씬 많고 스승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보다. 왜? 장기간 오랫동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하고 우리하고 정보의 양에 있어서는 마귀를 당할 수가 없어요. 6천년 동안 마귀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런 교만한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악으로부터 떠나기는 그냥 본인이 악이야. 본인이 악이. 따라서 지식만 잔뜩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조금은 어려운 주제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주제입니다. 욥기, 그 성경에서 이 세 가지가 아주 반복되어 나와요. 지식과 지혜와 명철. 28장, 욥기 28장에 보시면 지혜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명철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 욥기 28장 28절 찾았습니까?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잔뜩 쌓아가지고 학교 가서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 후 뭐 박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지식을 얻은 거예요. 지식을 잔뜩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에? 히틀러같이 그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독재로 만들어가지고 게슈타포를 만들어가지고 유럽을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못된 짓 한 사람이 지금 어디 한둘입니까? 우리 지구상에? 그 사람들은 명철이 없는 거예요. 왜?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인데 악에서 안 떠나고 악한 짓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식과 명철을 사용할 줄 아는 것, 분별력, 이것을 지혜라 그래요. 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니까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 이 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인터넷 뒤지면 그냥 막 설교도 막 세계에서 쟁쟁한 설교 막 수십 편 수백 편이 올라오고 막 그것도 요약해 놓은 것도 있고 막 압축해 놓은 것도 있고 컴퓨터 깔아 놓는 거 탁 치면 그냥 막 성경 구절이 여기서 튀고 저기서 튀고 막 여기서 막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이 나오고 헬라어 설명이 나오고 뭐 엄청납니다. 그 공부해 가지고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요약해 가지고 막 설교 본문 탁 만들어 가지고 쫙 보내고, 이야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알다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주를 두려워하라 그랬더니 자기 혼자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말이. 고린도전서 8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잔뜩 쌓았다. 야, 진리침례교회 가니까, 야, 다른 교회에서는 안 배우는 엄청난 지식이 있더라. 종말론 특강, 종말론 한번 배우면 싹, 어우, 욥기 한번 배우면 싹, 엄청나다.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듣습니다만은 속으로 제가 우려되는 바 커요. 왜? 아이고야. 저 지식을 가지고 또 얼마나 여기저기 가서 우쭐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까. 과거에 우리도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생각하나니,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식만을 습득하고 명철과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오늘 명철과 지혜는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왔잖아요.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혜와 명철은 어디다가 창고에다 집어넣는지 대팽개치고 능력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능력을 뭐 하면서 막 무슨 일으키고 살리고 뭐 어떻게 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건 전혀 없이 그것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 그렇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맛볼 수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직 지식이야. 오직 지식. 그렇죠? 머릿속에다 그러니까요. 막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법적인 지식은 엄청나게 죄송합니다. 이 대급박에다가 잔뜩 꽂아넣었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한심스러워요. 뭐 대통령을 뭐 카카새끼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 뭐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쭐 되는 거예요. 난 판사고 나는 변호사고 나는 뭐 법률 지식이 머릿속에 그 꽉 차 있으면 뭐예요? 명철이 없는 걸. 악에서 떠나질 않는 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도 부인하는 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두 가지만 주시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들보다도 더 잘 깨닫는다 그랬죠? 100절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려면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 묵상하는 것, 항상 말씀이 우리의 의식하고 단지 묵상한다고 하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도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항상 그 말씀이 떠나가려고 할 때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항상 그 말씀이 항상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묵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101절서부터 10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101절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삼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였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 뒤통 때리실 거야 아마 이거 안 하면 내가 아마 어떻게 돼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악한 길에서 벗어나다 피했다 이게 여기 나와 있죠?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삼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였사오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가 돼서 완전히 나의 것이 되면 그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이나 방향으로 갈 때는 항상 뭐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거기서 딱 멈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판단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 왜?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기는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나를 더 깨우쳐 주시고 더 명철하게 명철을 주시고 더 가르쳐 주시고 더 배우게 하시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2장 신약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요한 그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빌립이 가서 가이드 즉 인도하는 인도자 노릇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도자의 역할 뿐이고 가이드의 역할 뿐이고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실제로는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것은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돼 있고 오늘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서죠. 2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요? 자, 9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와 계신 것은 첫째로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죠. 우리로 하여금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에서 막 온몸이 들썩거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고 성령 주신 거 아니고요. 그냥 능력을 행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요. 성령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왜?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진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있죠 여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저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그건 믿을 게 못 돼요. 왜? 누구나 다 그러는데.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거기 단서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면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서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말씀으로 풀어서 설교하고 가르치면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고. 제가 어제 밤에 3시간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더니 내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싹 쏟아놓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라고 해봐야 헛소리고.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그냥 조금 목소리 높이고 그냥 음성 조금 변경시키면 그냥 와 대단한 사람 나타났나 보다. 계룡산에서 100번 성령 읽었대. 뭐 1000번 읽었대. 뭐 별 사람이 다 나타나요. 1000번을 읽으면 뭐하고 100번을 읽으면 뭐하냐고. 하나님께서 써주신 대로 안 하는. 그렇죠? 그 성경을 틀어서 성경으로 찾고 그게 설교고 그게 성경 공부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가르친 것처럼 102절에 시편 119편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주의 판단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놔두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온즉 제가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야 너도 가겠느냐? 무슨 말씀을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절에 와 있습니다. 아, 마지막 절이 아니고 103절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97절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온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가르쳐줬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98절에서 100절까지 살펴봤고, 101절, 10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도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두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이 말. 매일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으로 먹고, 어제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저께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저께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아니,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었듯이, 오늘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었듯이, 오늘도 말씀을 대하고, 오늘도 막 묵상하고, 오늘도 아침도, 저녁도, 아침, 점심, 저녁도. 그렇게 해서 묵상하고 또 대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3절.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라.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거는요, 아침 먹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배가 고파. 막 식욕이 그냥 와 먹고 싶어. 그냥 뱃속에서 꾸르륵꾸르륵 빨리 먹자. 그래. 에? 그렇죠? 7시에 먹었는데 또 12시 되니까 또 먹어야 돼. 5시간 있다 5시 되니까 또 먹어야 돼. 예, 조금 일하니까 10시쯤 돼가지고 야식을 또 먹어야 돼. 엄청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식욕이 있어요, 식욕이. 야, 주일날 오전에 와서 10시에 성경 공부해서 11시에 설교 들었어, 또 교제했어, 또 2시에 성경 공부해서 끝나고 또 교제했어, 집에 가기 전에 또, 그렇죠? 예, 수요일날 와서 또 했어, 뭐 토요일날 와서 또 했어. 그래도 막 더 알고 싶은 이런 욕망이, 갈망이 생겼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더니 너무 쓰더라. 아, 맛이 없었어. 그럼 뭐하러 여기 자꾸만 나오겠어요? 그렇죠? 난 말씀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냥 맛있는 불갈비를 앞에 놓고 이거 뭔 맛인지 모르겠어. 예, 과거에 저도 열병에 한번 걸렸더니 하도 입맛이 없어가지고 입맛 좀 돋구려고 불갈비를 먹었더니 완전히 돌 씹는 것 같은 맛.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와, 이게 이렇게 맛있는 게 왜 돌 씹는 맛이 날까? 병이 나도 단단히 난 거죠. 예, 열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며칠 동안 아주 그냥 고생하고 그래. 영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보니까 성경에 한 구절만 찾아보죠.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어. 찾았습니까? 에스겔서 3장 1절.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아, 얼마나 직설적이고 멋있습니까? 창자를 채우라 말씀으로. 에?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그랬죠? 또 몇 장 넘겨보세요. 왼쪽으로.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오 주여,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기억하고 돌아보사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여 하시며,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책망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 않는데 왜 가방 들고 월요일 가고 화요일, 어? 수요일 가고 토요일 가고 왜 그렇게 자주 오냐면, 그렇죠? 예. 그래서 욥기 23장 12절에 가시면 욥의 신앙 고백은 달콤하다는 고백보다도 더 아주 갈급한 고백을 합니다. 욥은 내가 육신의 밥은 굶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굶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냥 식사 때 되면 아우 저도 좀 그런 편인데 배고프면 못 살아요. 아유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예?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다만 조심하십시오. 요한계시록 나중에 찾아보세요. 10장에 가면은 입에서는 단데 배에 들어가니까 쓰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낸 사람의 고백입니다. 먹을 때는 너무너무 달콤하고 좋았는데 그렇죠? 한 대여섯 시간 지나면은 이제 뱃속에서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소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쓰라린 체험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다윗에게 다윗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양 훔쳐가는 사람에 대해서 탁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죠. 그건 다윗이 들으니까 얼마나 비유가 멋있어요. 이야 하고 달콤하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순간에 뭐예요? 아, 이 간음을 저지르고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럴 때 그 쓰라린 체험 속에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깨끗함을 입고 소생하고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효과지. 이야 많이 배웠다. 어우 내가 보니까 대단하게 많이 배워서 이야 신난다. 어디 가서 좀 자랑 좀 해야지. 그게 아니네. 마지막으로 104절.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구나. 명철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것. 예를 들면 101절에 내 발을 삼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였사오며 이쪽 길로 가다가 아니야. 이건 악한 길이야 하고 돌아섰죠. 그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한 것보다도 더 범위가 넓은 거짓된 것 여기 나와있죠. 진리가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이 거부한다. 미워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악한 것은 우리가 발견하기 쉬워요. 딱 좋은 거 나쁜 거 알잖아. 이거 나쁜 거야.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걸까 틀리는 걸까 이거는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뭐 흉편없이 굴었다 그러면 아유 저 사람 나쁜 사람 금방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점잖게 와가지고 교제 좀 하실까요 형제님 하면서 커피 한잔 탁 타고 와서 커피도 한잔 주면서 탁 앉아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갑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같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모르지만 저렇게 죄를 짓고 또 자백하고 용서받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아유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가실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리를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빨려 들어가가지고 아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헌신되고 열심히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세상하고 짝하고 적당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휴거시킨다는 게 공평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그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해야 돼. 맛 좀 봐야 돼. 정금처럼 빚어줘야 돼. 형제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진리를 가장한 거짓을 슬그만 하니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귀에게 당해서 자기도 엉터리 교리를 가져왔어요. 형제자매들끼리 이렇게 교제하는 거 듣다 보면 어? 저거 진리가 아닌데 막 그런 거 가지고 열심히 열을 내는 사람들 가끔 보여요. 여기 지금. 그렇다고 옆에 가서 그거 틀렸습니다. 이러면 또 상처 입을까봐 우선 좀 두고 보자. 우선 좀 두고 보자. 그렇죠? 그러나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지혜와 명철을 얻고 그렇죠?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말씀이 달콤하게 이와 같이 생활화된 사람은요. 거짓을 미워요. 어?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앗아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절대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져가시잖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그랬지 언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 그랬습니까?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시편 119편 97절서부터 104절까지 풍성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모든 신앙생활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무엇?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동이에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지 보시고 진실되게 하나님, 주님 진정으로 제가 사랑합니다. 고백해야지. 그렇죠? 아침에 한 성경 한 10분, 5분, 뭐, 점심시간에 잠깐 기도 한번 하고, 쨍일토록 묵상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는 없을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 엄청난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라도,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